2장 비난 금지. 자신의 문제를 수치스러워하면,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셀프 디스와 죄의식. 3박 4일의 자해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나는 문득 나를 대하는 습관적인 태도 한 가지를 기억해냈고, 그것이 나를 오랫동안 가슴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난스러운 셀프디스 같은 것이었죠. 외모에 대한 일종의 자학개그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난 정말 바보 같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심하니?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나를 재미있어 했고, 나는 내 유머 감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상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기술로 자주 사용했던 그 자학개그가 내 스스로를 희생시킨 결과였다는 사실을. 내가 구사한 유머가 다른 사람들에겐 즐거움이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무수한 모욕감과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른 이에게 그러려고 애쓰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도 털끝 하나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나를 저평가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를 알아차리면서 내 행동을 멈춥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내가 자기 비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을 그만 미워하라고 말해주면 그렇게 용인해서는 발전이 없을 거라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놓아버리기의 저자 아잔 브람은 세계적인 불교 명상 안내자입니다. 그는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을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로 꼽습니다. 그가 말하는 악의는 죄의식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수행하면서도 죄의식과 자기의심, 자기 비난 때문에 수행의 진전 앞에서 머뭇거리며 고통에 집착합니다. 아잔 브람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악의를 거두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 행복이란 선물을 줍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 가슴의 문은 나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문을 엽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미래에 무슨 짓을 하든 나 자신의 사랑과 존중으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집으로 오세요. 나는 이제 판단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에게 줍니다. 나는 나라고 불리는 연약한 존재를 돌봅니다. 나는 자애로 나의 모든 것을 감쌉니다. 아잔 브람의 말처럼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미래에 무슨 짓을 하든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존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다. 내 탓이 아니다. 아니, 내 탓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허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를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흰곰 실험. 1장에서 나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 또는 숨겨진 의도와 욕구처럼 내면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괜찮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존재는 필연적으로 빛과 그림자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빛으로만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 멋진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조금의 그림자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자 할 때 내면에서 악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절대로 질투 같은 건 하면 안 돼. 할수록 내면에선 질투심이 요동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면의 긍정성은 필연적으로 부정성을 그 뒷면으로 합니다. 우리는 선하면서 동시에 악합니다. 긍정성을 지향할수록 부정성이 강해집니다. 다이어트에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것이 있어 질투를 제거하려 하거나 분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 강렬해집니다. 의지의 힘으로 잠시 억누르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방심한 사이 또는 억누르다 힘이 고갈돼 지쳐있을 때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과 자괴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실제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사고 억제 이론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즉, 한 집단에는 흰곰에 대해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또 다른 집단에는 어떤 제안도 주지 않고 생각하게 한 뒤 두 집단 모두에게 자신이 떠올린 것을 자유롭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집단이 흰곰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감정을 드러낼 때입니다. 어머니와 다르게 정말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에게 무섭게 화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엄마는 경악합니다. 나에게 이런 짐승 같은 면이 있다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 폭력성을 고쳐보려고 남몰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악스며 우는 아이를 매질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책하고 스스로를 벌주어도 내면의 화는 줄어들지 않고 아이와의 관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비난할수록 내면의 분노가 커지기 때문이죠. 존재의 빛과 그림자가 이처럼 필연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부정성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부정성 인정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부정성이 극단적으로 강해지지 않도록 그것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정성을 억누르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부정적 측면이 강해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난에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 치유의 과정에 있을 때는 자신의 문제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학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사람들은 야단 맞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면의 부정적 특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비난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 즉 죄의식 때문일 테죠. 하지만 심리학은 당신을 비난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우리의 심리적 문제를 다룰지라도 우리를 문제시하면서 야단치려는 게 아닙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선 안 되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 그런 분노를 느끼다니 어쩌려고 그래요 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이 질투하고 화내느라 힘듭니다. 가장 고통받는 건 그들 자신이죠. 그동안 수없이 전전긍긍하며 자책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서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상담자는 당신이 질투를 느끼는군요 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당신 안에 분노가 있는 걸 알고 있나요? 하고 일깨워줄 뿐입니다. 당신 이에 치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치과 의사처럼 말이죠. 틀림없이 상담자도 질투와 분노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의뢰 있는 그것, 그것이 발견됐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누구보다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심리적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음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중독적이라고 할 만큼 내면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데 몰두합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외칩니다. 오, 또 한 건 올렸어!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불타는 호기심으로 그 문제를 탐색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치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수치스러워하면,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수치스러워하면 문제를 똑바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얽힌 실타래는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 혐오와 자기 비난이 있다면 고통 때문에 그 실타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낙담하거나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화가 폭발하거나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그리고 비참하거나 수치스러워 몸둘 바를 모를 때, 위선적이거나 미숙한 자신의 모습에 염증이 나 있을 때도 이러는 내가 싫다고 진저리 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던 노력을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 자신을 그저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마음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너 정말 힘들겠다. 참 안쓰럽다 라고. 그러면 맥이 빠지면서 눈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엉엉 소리 내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긴장과 자기 방어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나 자신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여러 번 그런 상황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이 자신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성이 가진 선한 의도를 이해하는 것도 부정성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특성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를 돕기 위해 내면에서 강구되었습니다. 분노는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고 불안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경고음입니다. 질투는 자신에게 발전과 성장의 욕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내면의 부정성은 자기 사랑의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적절히 자기 역할을 해낼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때 부정성의 역할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정성이라는 표현조차 어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정성에는 나쁜 것이라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장에서는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래도 괜찮다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원망하면서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다. 저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빠서 저에게 시간을 내주실 수 없었습니다. 저의 유년기는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상처로 채워졌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혼자 있었던 시간과 부모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여전히 기억에 또렷합니다. 중고등학교 때엔 부모님의 관심을 받아보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칭찬 한번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20살이 되던 무렵 사업이 잘 풀려서 부모님이 덜 바쁘게 되자 갑자기 안 하던 간섭과 관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챙기지 못했던 것을 속죄하려는 듯 제 학점과 생활에 관심을 갖고 저의 진로까지 결정하려고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에는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 30살이 되면서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땐 내팽겨쳐놓고 왜 이제야 이러는 거야? 라며 원망과 동시에 죄송함을 느끼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엄마는 항상 일방적인 지시만 합니다. 무조건 그건 하지 마라, 그건 안 좋다, 걔랑은 만나지 마라 등등 본인의 의사를 강요하십니다. 걱정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라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친구들이 저랑 엄마랑 통화하는 것을 듣고 상사와 통화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엄마가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너무 안 맞고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는 너무 못된 딸이구나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부모님을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하는 감정을 없애고 엄마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비 오는 밤. 비 오는 밤님, 당신은 원망하는 감정을 없애고 사랑만 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양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가 감정이란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죠. 앞에서 저는 정신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좋아하면서 또 어떤 면은 싫어하죠. 부모 자식이나 부부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양가 감정은 더 극심해집니다. 기대하고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만들고 미워할수록 죄책감도 커지죠. 그런데 이상적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 오는 밤님, 과거 외로웠던 기억, 그로 인한 원망, 지금 부모에게 느끼는 불편감 모두를 허용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를 원망할 거야? 언제까지 속 좁게 굴 거야? 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자신을 미워하면서 상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의식으로 움츠러든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허용한 채로 사랑하세요. 정말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밉지만은 않은 것. 원수 같지만 자꾸 마음 쓰이는 것. 원망스럽지만 그리운 것. 그게 사랑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신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네요. 단언컨대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싸우지 마시고 현재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일보다 엄마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인 것 같습니다. 30살이라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죠.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엄마와 적당히 소원해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엄마와 소통하는 법,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법을 터득하세요. 날 내버려둬. 왜 이제 와서 난리야? 하는 식의 저항은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내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준다면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지시하고 강요하면 엄마가 멀고 무섭게 느껴져요. 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의 요구를 피력해 보세요. 엄마 중심의 관계를 모녀 공전의 관계로 조종하는 겁니다. 어쩌면 엄마도 당신과 소통하는 법을 찾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적절하게 조정되면 미움과 원망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줄어듭니다. 훨씬 편안해지죠. 그렇게 당신의 환경을 적절하게 조정해 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10대 무력한 딸이 아닙니다. 당신에겐 자신을 행복하게 할 능력과 힘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엄마에게 화나 있군요. 어린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딸 둘, 아들 하나인 가정에서 장녀로 자랐습니다. 남동생은 지능장애가 있었고 어려운 집안 살림에 어머니는 버티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란 이유로 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조그만 잘못에도 늘 매를 맞았죠. 어릴 때를 떠올리면 맞은 기억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았고 어머니를 이해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더군요. 우연히 대화 도중 예전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웃으며 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때린 거냐, 기억은 나냐 했더니 어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제가 큰딸이라 솔직히 분풀이 했던 것 같다고는 하더군요. 아이를 키울수록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함께 자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해준 거지? 예민한 사춘기 시절 예쁜 옷 한 벌, 메이커 신발 한 번 사준 적이 없고 따뜻한 포옹 한 번 기억나는 게 없고 제 아이는 사랑 충만하게 키우리라 다짐했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아이가 둘이 되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는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갑니다. 엉덩이 한 대 정도 때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휘갈길 때도 있고 뺨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세게는 아니죠. 때리곤 바로 미안해지지만 화가 또 치밉니다. 이렇게 아이를 때릴 때마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나도 아이에게 우리 어머니처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이겠죠. 왠지 어머니에게 분풀이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때렸는지, 왜 한 번 안아주지 않았는지.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때렸으면 기억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왜 지금도 어머니의 관심을 받고 싶은지. 어머니는 분명 절 사랑하지만 무뚝뚝한 탓에 표현을 못하고 사신 거겠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헌신하신 것도 맞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요. 이런 말을 어머니한테 하면 엄청 상처받으시겠죠? 절대 입 밖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푸른나무. 푸른나무님, 제 한몸 지탱하기도 아직 불안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감정바지가 되어 그녀의 분노와 냉대를 모두 감당하셨군요.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요? 당연히 화가 날 겁니다. 분노는 대물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아이에게 한 행동은 모두 두뇌 회로에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또 폭력이 육체에 저장되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심리학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매맞고 화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화낼 수 없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한 온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한 세상을 나쁘다고 미워하는 건 아이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참아주고 엄마를 도와줘야 해. 라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자라 엄마가 되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됐군요. 많은 엄마들이 육아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하죠. 아이 나이와 같은 시절에 자신이 떠오르고 그 시절 감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모가 되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죠. 특히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분노를 퍼붓는 나를 목격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꽁꽁 숨겨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은 보통 자식 앞에서 드러나죠. 육아 스트레스가 워낙 강력한 데다 부모 자녀 관계는 자아 경계선이 희박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쉽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장 직면하기 싫은 내면의 그림자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실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래 밀쳐두었던 아픔을 의식의 장으로 끌어올려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기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때 엄마들은 두 차원에서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과 내 마음속에 상처 입은 심리적 아이가 그들입니다. 화내고 싶은 만큼 충분히 화내세요. 충분히 원망하세요. 지금은 당신이 어린 시절 겪은 아픔에 대해 분노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소연하시고 글쓰기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세요. 과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기억과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모두 기록해보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하고 싶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시되 아이들에게는 화내지 마세요. 아이에게 화낸다는 건 분노와 폭력의 되물림을 지속시킨다는 얘기이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난 화를 자신에게 돌리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이를 때리고 또 괴로워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될 테니까요. 결국 상처는 회복되지 않고 분노는 더욱 깊어질 겁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관심을 받고 싶다 하셨나요? 아마 당신이 스스로 자기 문제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면 당신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거나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내게 그랬듯이 내가 나에 대해 차갑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사랑과 지지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 충분히 화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내는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화난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시고 화난 자신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내면의 어머니와 동일시하세요. 화내지 말라고 다그치지 마시고 빨리 어른스러워지라고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록 심리적 아이는 점점 더 지체될 겁니다. 앞으로도 오래 내면의 하소연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네 탓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세요. 푸른나무님,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당신의 어머니는 가난과 장애가 있는 아들 그리고 어린 딸들을 혼자 책임지느라 새파랗게 겁에 질린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공포와 분노로 떠는 심리적인 아이에게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 들고 무력해져서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가 없겠네요. 이제 당신이 자신의 아픔을 보살피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분노와 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기회, 당신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허세는 그만. 가식적인 삶에 지치네요. 제 나이 45세. 누가 봐도 성격 좋고 애들 잘 키우고 화려하진 않지만 잘 살고 있어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우한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실제 삶은 최악입니다.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라 여태 버티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돈을 벌어온 건 처음 3개월. 남편은 돈은 못 벌면서 교회 골수 분자였습니다. 돈은 포기한다 해도 주말에 교회 가느라 가족과 함께 못하는 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이비 교회. 회사 취직을 해도 예배 가느라 야근하는 회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여태 살고 있습니다. 1년 살고 2년 집 나가고 1년 살고 집 나가고 용서하고 받아주면 또 싸우고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런 한심한 인간을 이제는 애들 아빠라는 이름으로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미움도 사치, 싸움도 사치. 이젠 싸우기도 지쳐서 무조건 입 다물고 살고 있네요. 하는 말이라고는 닥쳐, 꺼져. 그런 사람이랑 살면서 친정과도 아예 연을 끊고 혼자 발버둥치며 큰애가 중학교, 작은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도록 잘 키웠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티를 내지 않아 아이들은 저런 애비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남편 없는 세월 파견 갔다 출장 갔다 얘기하며 버텼죠. 제가 이렇게 애들 키우며 딴짓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나를 욕하는지. 애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이젠 바라지도 않네요. 어쩌다가 돈 50만 원 주며 줄 거 다 줬냥 큰소리치고. 50만 원도 아쉬워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 삼키는 제 상황도 싫습니다. 애들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굴레를 주기 싫어 여태 호적상의 가족으로만 버티고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다 잘라내고 애들 친권 뺏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제 진실을 알면 배신감에 저보다 먼저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목이 두려워 이혼도 못하고. 남들은 제 남편이 돈 잘 벌어 제가 엄청 속 편하게 사는 팔자 좋은 여자인 줄 알고 있으니 그 허울 벗는 게 두렵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로라. 자신의 삶을 가식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니 일종의 자기 고발 같은 느낌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의 안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남편 없는 가정을 홀로 지키셨군요. 멋진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개인의 삶을 희생했을 테니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하셨겠죠. 자신의 감정도 감췄을 거고요. 남편 때문에 불행한 날이 무척 많았을 텐데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숨죽여 울면서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쳤겠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위로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적 희생입니다. 포장된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 역시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괴리가 클수록 자아는 그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공허한 방황을 계속하죠. 멋진 이미지를 고수할수록 그걸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넌 거짓말쟁이야, 위선자야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멋진 이미지와 반대되는 비참한 감정과 생각을 내면에 키우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마음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수록 그만큼의 공허가 내면으로 밀려들어와 정신적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보상작용입니다. 멋진 이미지라고 하는 한쪽 극단과 동일시할수록 균형을 잡기 위해 반대편의 부정적 특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로라님은 자신의 삶이 가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셨네요. 당신의 용기에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정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쓰며 살았던 과거의 당신도 위로하고 싶네요. 그 시간을 지나오며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독 나만 최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또 한편으로는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자신의 욕심을 그것이 허영이었을지라도 연민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소탈하게 자신을 드러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말이죠. 타인의 이목이 이혼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 잘 만나 근심 걱정 없는, 아이 때문에 속 썩어 보지 않은 현모양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림자 없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남들이 보기에는 당신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부럽다고 칭찬은 해주지만 깊게 교류하고 싶지 않은 존재 말이죠. 이제부터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진짜 친구들을 만나세요. 그 관계를 통해 남편 없는 가정을 지킨 당신의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추측컨대 당신은 단란한 가정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이혼 가정에 대해 유난히 짙은 색안경을 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거야. 이혼은 인생의 파탄이나 마찬가지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야.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정작 그 일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문제를 성찰할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상의하고 자문을 구할 사람도 주위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편견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감옥이 되는 것이죠. 이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먼저 자신이 진짜 이혼을 원하는지 자신의 욕구부터 살펴보세요. 자식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랜 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노력해본 뒤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성찰이라는 선물을 덤으로 받게 될 겁니다. 싫은 건 싫은 거다. 21세 여대생이에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긋남이 참기 힘들어 매일 보냅니다. 엄마는 엄격하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이번 여름방학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재수와 실패한 대학 입시 때문에 벌어진 모녀 사이를 좁히기 위해 여름방학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면 제가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도 방학 이후로는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일하며 엄마가 들어오시길 기다리는 게 일상이죠. 집에만 있으면 엄마랑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면서 관계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취미인 등산으로 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하시는데 저는 등산이 싫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제가 산 오르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물론 엄마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싫다고 말씀드린 후 다른 걸 같이 하자고 해봤지만 엄마는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등산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관계 회복은커녕 매일매일 더 싸우기만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라떼. 모녀 관계에서 10대에서 20대 딸들은 타자입니다. 대부분 그들은 엄마가 묘사하는 대상이지 자신이 스스로 모녀 관계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엄마들의 이야기 속에서 젊은 딸은 문제아 혹은 반항아이며 게으르거나 철이 없어 엄마의 애를 끓이는 존재입니다. 또는 엄마의 애착과 연민의 대상이기도 하죠. 엄마들은 모였다 하면 자식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자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본 적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윗사람들이 그렇듯 부모는 훈계하고 설득하는 쪽이지 들어주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침묵하던 딸이 입을 열어 엄마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제야 엄마들의 편견과 자기 중심성이 드러납니다. 관계 문제는 양측의 말을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라떼님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엄마 이야기에선 좀채 보이지 않던 딸의 죄책감,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마음, 엄마의 요구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라떼님과 엄마는 비교적 사이좋은 모녀인 것 같네요. 엄마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고 또 엄마와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너무 격렬해서 깊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면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니까요. 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싫은 거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20대 초반 나이에 등산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산책하기 싫다는 딸을 여러 번 종용했지만 제가 꿈꾸던 딸아이와의 행복한 산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땐 냉정한 딸을 원망했는데 라떼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딸도 거절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엄마들은 도대체 왜 자신의 취향을 딸에게 강요하는 걸까요? 왜 일상을 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취미도, 생각도, 생활 방식도 자신과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걸까요? 왜 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독립을 방해하는 걸까요? 정말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자식에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엄마도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받으며 행복했을 텐데요. 중독치료 전문가인 하인즈 피터 로어는 착한 딸 콤플렉스에서 죄의식에 기반을 둔 엄마와 딸의 의존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행복하지 않은 마음을 딸의 탓으로 돌리면서 내 딸이니까 너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딸은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 빚진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엄마의 만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며 고군분투합니다. 애쓸수록 엄마의 욕심이 늘어나니 딸의 죄의식은 청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모습이 일상의 모녀 관계에서도 곧잘 발견되죠.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기 위해 아이의 죄책감을 자주 이용합니다. 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니? 왜 내 속을 썩이니? 실망이야. 왜 그렇게 철이 없니? 어쩜 그렇게 바보같이 구니? 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식을 양육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죄의식의 기초에 이루어집니다. 효도도, 심지어 자신의 성공조차도 빚진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효도는 분노와 피해의식을 만들어낼 뿐인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효도를 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떼님의 경우도 재수와 대학 입시 등으로 미안해져 엄마에게 방학 동안 봉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등산까지 요구하시네요. 등산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왜 그렇게 게으르냐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라떼님, 다시 말하지만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앞으로도 싫고 좋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존중해 주세요. 엄마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싫어하는 마음을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에서 피해의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야 부모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서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타인에 대한 선의는 그 어떤 것보다 자발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는 이도 받는 이도 기쁘기만 하니까요. 상대를 비난하는 만큼 자기 비난도 커진다. 저는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실수를 보거나 실망스러운 상황을 보면 그냥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화나면 무서운지 더 실수를 합니다. 그걸 보면 저는 또 더 화가 납니다. 너무 바보 같고 무식해 보여서 입을 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어떤 모욕을 줄지 저도 조절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쩔 땐 제가 너무 쪼잔해 보여서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남편의 실수에 한두 번은 아주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연타를 치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바보였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는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뭘 하든 뭘 사든 뭘 선택하든 제가 나서야 일이 풀립니다. 어떨 땐 제가 우쭐대지만 어떨 땐 피곤하고 못 믿었고 그래서 그가 바보 같습니다. 저는 화를 아주 끝까지 내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지는 않지만 말없이 끝까지 화를 냅니다. 혼자 있고 싶어 과감히 문을 닫아버리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화가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화낸 것을 사과합니다만 풀리고 나면 제가 그냥 변덕부린 것 같고 유아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제 감정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명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어느 정도 기질적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건 그 때문일 거예요. 타고난 성격인 기질은 원래 바뀌기 어려운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입을 다물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성향은 더욱 그렇습니다. 명진님은 그래도 지면을 빌어 자신의 마음을 열었네요. 변화를 위한 그 용기를 칭찬합니다. 사실 침묵은 상당히 강력한 공격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 무력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은 거절과 거부, 그리고 버림받음의 감정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넌 나를 입다물게 했어. 네가 얼마나 나쁜지 알아? 하는 의미를 던져놓고는 소통할 기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 그 또한 괴로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대처하는 습관이 심각해지면 누구보다 명진님 자신이 해를 입습니다. 우선 당신이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조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원망과 화가 더욱 깊어질 겁니다. 입을 다무는 대신 생각이 많아집니다. 당신의 화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화난 이유를 100가지쯤 찾아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풀리니 그 또한 당혹스러웠나 봅니다. 감정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예외 없이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 어느새 화가 풀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화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중요한 점은 자주 느끼는 감정을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 찾아오는 불편한 손님을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도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이며 당신은 손님을 맞는 주인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의 명예를 위해 너무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할 만큼 바보 같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남편이 바보 같아 보인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죠? 남편을 그토록 마음으로 비난하셨다면 그만큼 자기 비난도 맹렬했겠네요. 저는 그 무엇보다 당신을 괴롭혔을 자기 비난이 염려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쪼잔함, 변덕, 유아적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추측컨대 자기 비난이 두려워 이제까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바보 같지 않으려고 부단히 자신을 다그치며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남편에게 과시하며 나는 바보 같지 않다고 잠시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보 같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자기 비난입니다. 정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니까요. 자기 비난이야말로 행복을 위해서든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든 가장 큰 해가 됩니다. 자신을 유능함, 완벽함 안에 가둘 때 다른 부분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유능함은 타인에게 자주 이용당하지만 미숙한 측면은 타인의 도움을 얻어내기도 하니 무엇이 진정으로 유능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실수하는 바보 같은 측면에는 천진난만함이나 자유로움, 낙천성, 직관력 등의 긍정적 측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막으려다 자칫 자신의 긍정적 측면이 질식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화의 뿌리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가두고 억압하는 곳 말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유아적이고 속 좁은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자물쇠로 채울 때마다 다른 한편에선 분노가 자랐을 겁니다. 나도 말 좀 하자고. 난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서툴게 화내도 괜찮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해도 괜찮습니다. 속 좁은 생각이어도 괜찮습니다. 화를 느낀과 동시에 입을 다무는 당신을 지켜보면서 한두 마디의 말이라도 꺼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세요. 답답해, 속상해, 한심해, 내가 지친다 같은 말도 괜찮습니다. 말하기를 반복할수록 감정은 여유를 찾을 거고 표현은 조금씩 능숙해질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대한 새로운 발견. 저는 결혼 생활을 10년 넘게 한 여성이며 아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입니다. 제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이성에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는 불화도 많이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가족애를 느끼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너무 힘든 일이 생겨 우울감이 심하여 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상담 선생님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두려움보다 이런 저를 너무나도 고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반하게 되는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 이성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하는 일은 없고 그가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준다거나 남다르게 대하며 행동이나 말투, 표정 등에서 저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멋지고 젠틀한 저의 이상형이었지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또 내담자와의 선이 분명해 저에게도 일반 환자들처럼 사무적으로 대하셨기에 처음부터 이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갈수록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저의 아픔을 친오빠처럼 다독여주고 다정다감하게 배려해주시는 그런 선생님께 반할 것 같아서 너를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널 좋아해서가 아니야 라며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백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에 빠진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분을 그냥 남자 사람으로 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부디 저를 욕하지 말아주시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주현. 당신을 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주현님도 자신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정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성을 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않을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 여성 대상의 상품 광고에 멋진 남성 모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면 밖 여성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는 그가 소개하는 상품에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이 결국 구매 행위로까지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광고가 인간에게 없었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에로스적 감성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방법을 광고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친절한 남성에게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은 침체된 우리 삶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맨스 영화를 보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매력에 반복해서 빠지며 유명 가수의 팬이 되어 공연장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손가락질 받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돼! 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금기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은 우리를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극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때 반한다, 사랑에 빠진다 같은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등은 우리의 의식이 자신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각과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조여오는 느낌을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후에 비슷한 신체적 경험을 할 때마다 자신이 화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상대가 어떻게 자신을 화나게 했는지 구구절절히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화날 때와 유사한 신체적 느낌을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소리치는 아버지는 자신이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자신이 자식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뇌는 자신의 신체 반응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감정의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차고 귀속 효과라고 합니다. 당신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한다거나 사랑에 빠진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낯선 상대가 막 익숙해지려고 할 때, 그래서 가슴이 설렐 때, 당신에게 관심이 집중된 상황, 당신이 안전하며 충분히 수용된다고 느낄 때, 자동적으로 경험하는 기분 좋은 긴장감, 고양된 느낌을 사랑과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우호적인 상황을 더 설레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 자신을 부도덕하게 몰아 처단하지 마시고 그 행복한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사랑의 묘약은 상대에게 뿌려진 게 아니고 당신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설레는 감정을 느낄 때 상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집중해 즐겨보세요. 어떤 선입견도 없이 신체적 경험에 집중해보면 자신에 대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배려받을 때,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줄 때, 다정하게 대해줄 때 행복한 사람이며 그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상담 과정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소홀히 대하고 냉대할 수 있지만 당신만은 당신에게 늘 따뜻해야 합니다. 워크샵 스텝 1. 글쓰기. 첫째, 당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성격 특성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어 보세요. 스텝 2. 글쓰기. 둘째. 당신이 싫어하는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 성격 특성을 목록으로 모두 정리해 보세요. 스텝 3. 글쓰기. 첫 번째 쓴 목록이 당신이 그동안 외면하고 함부로 대한 자신의 성격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서 공통되는 점이 많을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상대가 보일 때 정말 미워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관계도 불행해집니다. 이제 당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특성 하나하나에 대해 연민의 글을 써보세요. 그동안 무작정 미워하면서 그것이 가진 역할이나 장점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세요. 스텝 4. 자기 위로 명상하기.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전전긍긍할 때, 감정을 억누르고 다그치기보다는 안쓰럽게 여겨주세요. 힘들겠다, 애쓰네 하면서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위로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당신의 가슴을 가볍게 토닥토닥 두드려 보세요. 수고했어.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가만히 얹은 뒤 아래의 글을 소리내어 또는 마음으로 낭독합니다. 3분 정도 머뭅니다. 지난 시간을 잘 견뎌준 누구누구야. 정말 고맙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도 널 돌보지 않고 자책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잘 보살필 거야. 네가 힘들 때 왜 힘든지 물어봐주고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너를 지지할 거야.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